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된 아침,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빚을 졌을 때 그들을 너무 모질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지불해 주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불우한 이웃을 향해 아주 지혜롭고 섬세한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라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보니까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객은 이스라엘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그것이 불법 체류든 어떻든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과부와 뭐 고아들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과부들의 경우는 그 당시 남자들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니까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빚을 져도 전당물을 내어놓을 능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서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객, 고아, 과부들은 자기를 지킬 돈도 능력도 지식도 백도 없는 사회적 절대 약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지치고 항상 남에게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어떻게 뭐 보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동네부처럼 서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백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백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 중에 힘없는 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자기 힘만 믿고 이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압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 3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서럽게 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19절부터 21절까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21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에 이렇게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남겨두고 포도원의 포도를 딴 뒤에도 1차 추수가 끝난 뒤에 남은 것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 밭에서 곡식 베거나 감람나무 열매 따거나 포도원에 포도를 추수할 때 항상 흘리거나 떨어뜨리는 곡식이나 열매들이 있게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2차, 3차로 다시 가서 악착같이 주워오지 말고 그냥 모른 척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그 기업 윤리로 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낭비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농경 문화에서 이 남은 곡식을 갖다가 다시 2차로 가서 거두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찾는 가난한 이방인 외국인 노동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곡식과 열매들을 사람들 안 볼 때 저녁 때 와서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율법에는 공식적으로 성전으로 수확물을 헌금으로 바쳐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다 사람들 보는 데서 구제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백성들이 개인의 삶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은근히 배려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가난한 약자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항상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줄 때 이 받는 쪽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얼굴 보면서 주면 자존심이 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옛날에 그 학교 앞에서 자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끝나고 이제 여자 학교 앞에서 이렇게 감자나 이런 걸 팔았는데 이렇게 밀짚 모자 눌러 쓰고 그러면 꼭 그거 사주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니? 너 어쩌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니?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냥 살짝 사주고 가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데 아버지가 멀쩡하면 자기서 그 일 하겠냐는 거지.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고 또 학교에서 또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돕는 이 장학금을 줄 때 그냥 조용히 불러서 주면 좋겠는데 전교생 앞에서 불러가지고 아, 이 학생은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가 학교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준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 옛날에 이런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노골적으로 불러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성미를 주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 아들들은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게 이게 남한테 도움받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때 와서 살짝 이 흘린 곡식 주워가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배려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울 때도 그들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룻이었죠.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은 이 이방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이런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꾼들이 추수할 때 그렇게 부잣집 밭에서 추수할 때는 이 율법들을 일꾼들이 1차로 한번 가고 2차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 거기서 이 이삭을 주워 먹고 있었어요. 이걸 딱 보다가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일꾼들에게 명해서 일부러 보리 이삭을 좀 더 많이 모른 척 흘려줘서 룻이 주워가게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주워오니까 나오미가 놀랬죠. 이게 인연이 돼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룻은 졸지에 이 가난한 과부 구제 대상자에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로 하신 인간의 핏줄에는 이렇게 구제 대상자도 들어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사람과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마치 신분이 다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입장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자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배려하는 사랑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18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해라. 한국이여 보릿고개 시절을 기억해라. 지금 경제 12대국이 되었다고 가난한 외국인들 무시하지 마라.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에서는 한때는 비참한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너희는 지금도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었고 약속의 땅에까지 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이런 풍요함을 누리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준 거니까. 내가 너에게 왜 이런 풍요함을 주었는지를 기억해라. 이걸 또 뻐기고 자기 과시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또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조금 성공했다고 교만해지고 약한 자들 함부로 깔보고 핍박하려 할 때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과거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의 일부라도 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5년 동안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부흥해도 항상 이 개척교회의 그 가난함을 항상 뇌리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그런 목사님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를 잊으면은 정말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까닭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받은 거에 비해서 아직도 베푸는 것이 너무 인색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구제하는 게 거의 꼴찌에 가까워요. 아직도.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욕을 많이 하지만 제가 최근에도 월드비전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미국이 내는 돈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 다 합친 것보다 많대요. 지금도 우리나라 고아들을 가장 많이 그래도 한국에서 버린 고아들 있잖아요. 부자유라고 해서 그런 아이들 가장 많이 입양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욕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가장 많은 선교 자금을 대는 게 미국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나라가 참 많은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가 큰 나라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너를 어떻게 살려주었는지를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 힘으로 너는 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애굽의 은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 우리가 왜 남을 도울 수 있나요? 우리가 착해서 동정심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채우고 성령을 체험하고 남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약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때부터 돕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선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교회가 불같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서 선교하기 전에 구제를 시작했어요. 떡을 떼고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했어요. 이게 간단한 말씀이지만 엄청난 물질관의 개혁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가난한 형제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쁘게 와서 나눠주고 플로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공산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칼 마크스도 이 나눔의 철학을 부르짖었죠. 그렇지만 성령이 없는 나눔을 말했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강제로 모든 사람의 재산을 뺏어서 나눠주죠. 이것은 강제적인 정의의 실천입니다. 부자껏 뺏어서 가난한 자 주자는 것인데 문제는 그 분배자 역할을 자처한 당 간부들이 그것을 착복해서 자기 배를 불렸죠. 그래서 평생 좌파로 살다가 나중에 이 사회주의 사상의 회의를 느낀 조지 오웰이 쓴 소설이 동물농장입니다. 그 반란을 주도한 돼지들이 나중에는 자기가 더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의 나눔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골 뺏어서 일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면서 자기가 더 배부르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감격으로 그냥 솟구쳐서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자꾸 나눔을 강조한다고 구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충만하면 돼요. 사랑받고 은혜받고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면요, 성도들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구제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연약한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돕고 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이 중종로 용산 쪽 구역을 맡아서 교구신방을 할 때 한 집에 가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가족도 감당을 못해서 길에 내다버린 이 성인 정신장애우들 있잖아요. 다섯 명을 자기 코딱지 같은 집에서 같이 사는데 그 일을 하는 분이 자기도 부분적 지체장애가 있어서 혼자 사는 가난한 50대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국가 그 지원 대상자인데 그걸 가지고 그 길에 내다버린 성인 지체장애 다섯 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시장 가서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이 장애우들을 보는데 매주 여섯 식구가 먹는 밥과 반찬값 내기가 빠듯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행복해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주고 그리고 그 옆집 같이 갔던 권사님들이랑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30만 원을 딱 줬더니 하나님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매달 채워준대. 이렇게 모자라는 밥과 반찬값을. 저는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이게 힘 있는 자가 남을 돕는 게 아니구나. 그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항상 언어에는 자기가 남을 돕고 뭐 이런 그게 없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 얘기가 있어요. 보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사용하시지 돈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더 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또 남을 돕고 있는 그 권사님은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빛의 사자가 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구제는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교회의 극률함이 가득 찹니다. 외롭고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교회 내부와 밖을 돕는 러브 미니스트리가 있지만은 그거는 교회에서 사역으로 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러브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 아내와 저는 항상 그 젊었을 때부터 교회 헌금 내는 것 이상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러브 미니스트리를 해오면서 살아오자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안에도 보면은 이 CCC 가난한 간사님 무슨 이렇게 여러 고아단체 돕는 게 무진장 많아요. 저는 그들에게 하나를 도울 때 하나님이 열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다시 보내준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선교가 있기 전에 구제가 있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서로를 돕는 일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마을이치 갈 때 이 회비가 부족한 분들 많은데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교회 무명으로 이 사람 도와달라고 자기가 직접 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부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가정을 하늘나라로 보낸 가정을 위해서 또 써달라고 무명으로 큰 돈을 또 헌금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저도 참 감동받는 이 형제 사랑의 실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전에 알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하십니다. 반대로 자기 배만 불리려 하고 이 궁핍한 형제 자매들에게 모질게 대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최근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색함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색함이 내 먹고 살기도 바쁘다 꼭 여러분이 가난해서는 아니에요. 마음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으신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남을 사랑하고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해 놨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레위인들한테는 기업을 주지 않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네 성중에 거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범사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 교회 러브 미니스트리의 철학이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상을 선정할 때 고아들 돕고 과부들 돕고 외국인 노동자들 돕고 미자립 그 선교단체 목사님,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전도사님, 간사님 이게 대상이 바로 신명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을 도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기시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항상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특별히 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비상처방이에요. 시편 41편 1절 3절 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치유사역이랑 구제사역 연관이 있는 거 몰랐죠? 재앙의 날에 무엇이 여러분을 건집니까? 많은 것이 여러분을 건지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와왔으면 그것이 비상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게 하는 이 도구가 된다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것을 정말 뼛속 깊이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저를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 상황은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의 위기가 처한 분이나 크게 힘든 분들 이렇게 가서 기도해 드릴 때 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재정립하는 이 소원을 한번 같이 하게 도해 드리는데 그 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돕는 헌신이에요. 이것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 같은데 실은 그들이 우리를 돕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지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옛날부터 구제를 할 때 자기 아이들 손에 들려서 구제를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인색한 가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인색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은 교회의 사역으로 시스템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는 이 비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사느라고 바빠서 우리 곁에 가난하고 힘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더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단체들과 어려운 이웃을 가슴으로 품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